오랜만에 영화를 보다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2013년 작품인 The Best Offer라는 영화인데요.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여서 그래요. 뭐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말레나처럼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걸로 유명한 이 감독이 만든 영화였고 저도 뭐 이탈리아 문화나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신 분들도 옛날에 봤으면 줄거리가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배경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멋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어떤 도시인데 정확하게 어떤 도시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지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주인공은 버질 올드만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 전문가이자 옥션계의 스타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던 딱 한 번만 보면은 어느 색이 누구의 작품이고 심지어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단번에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라든지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올드만은 실제로 올드맨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든 분인데 이제 패션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마치 19세기 댄디가 21세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조금 시대에 안 맞는 패션을 입고 다니지만 사실 이 사람이 고미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의 퍼스널리티다 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의 우아한 룩을 구사를 하고요. 근데 이 버질에게는 남한테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진품을 위작이라고 판별을 한 다음에 자기 친구한테 싸게 사도록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방에다 걸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전화를 받아요. 이 클레어 입슨이라고 하는 재벌집 외동딸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 집에 가서 유품을 처리를 하는데 이 클레어라고 하는 딸이 계약서를 사인하려고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클레어라는 딸이 광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는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 있는 공간에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벽을 가운데 놓고 클레어는 방 안에서 이 버질은 방 밖에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던 중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국 클레어가 방 밖으로 나와서 버질과 함께 살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클레어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자기가 이 위작을 살 때 오른팔 역할을 해준 랍이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옛날 기계를 가지고 가면은 복원해주던 로버트라는 복원가 세 사람이 짜고 이 사람이 싸게 사들인 작품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버려져 있는 빌라를 빌려서 그 안에 고가구를 렌탈해서 집어넣고 이 모든 것을 연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알게 된 다음에도 버질의 마음속에는 클레어가 했던 한마디가 맴돕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진심임을 믿어줘 라는 말 하나만큼은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보낸 장소라고 했던 프라하에 있는 한 카페에 가서 그녀를 기다리는 걸로 영화가 클로징합니다. 이 영화의 이제 한 줄평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한 줄평이 있었는데요. 평생 진품을 알아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사랑이 가품임은 알아보지 못했고 끝까지 그 가품이 진품이라고 믿어가는 이야기. 근데 이 평을 읽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이상형이 뭐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버질을 보면은 머릿속에 이상형들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나요. 이 버질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장갑을 끼고 다녀요. 사람들이랑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만 만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이상적인 세계에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들어오면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멀리하고 이상적인 예술적 미로만 자기 인생을 연출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버트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사랑이 무서워서 한 번도 진짜 여성과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초상으로 가득 찬 방이 상징하는 것 같아요. 버질이 집착하고 있는 게 옛날 귀족들의 초상화들인데 이 초상화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만든 관념의 인물들이고 그 관념의 인물을 예술가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린 초상화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클레어한테 버질이 처음에 이 방을 보여주니까 클레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이걸 보니까 내가 당신의 첫 여자가 아니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버질이 맞네요. 나는 이 모든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 모든 여인들은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요? 라고 마치 클레어의 자기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이 여성이 이 모든 자기가 이상형으로 만들어놨던 여성들의 집합체이자 최종본인 것 같은 애매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왜 평생 동안 진품과 가품을 거르는 일을 한 사람이 사랑이 가품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냐 하면 이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 전문가로서 이상형으로 자기 머리를 가득 채워왔는데 이 사람은 인생과 예술을 혼돈했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완벽함은 거짓이라는 걸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좀 이런 무서운 생각도 했어요. 이상형이라는 게 강한 사람일수록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갈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물론 버질처럼 부자도 아니고 어떤 방 안에 16세기, 17세기의 완벽한 여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의 이상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노출된 걸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상형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미디어의 이미지를 통해서 본 아이돌이나 배우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초상화를 보면서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려왔던 이 버질의 모습이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질의 라이프 스타일이 현대인들한테 되게 기괴하게 느껴지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공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데아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이 입슨이라는 캐릭터가 이상적으로 느껴졌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입슨은 자기 아버지가 17세기 고가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저택에 갇혀 사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문학적으로 유행하던 로맨스 스토리가 Damsel in Distress라는 거였어요. 그런 위기에 빠진 순수하고 연약한 귀족 여성을 이 기사도를 가진 남성이 구출하는 이야기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로맨스 문학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성에 갇혀있는 동화 속 여성처럼 그 여성을 마치 자기가 기사처럼 들어가서 말과 회유를 통해서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로맨스 소설의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상향에 가까운 걸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의 내러티브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야 이건 사랑이야 거기에 넘어가서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이 진품 전문가가 보지 못했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그래요. 어떤 풍경을 봤을 때 최고의 찬사가 뭐예요? 와, 그림 같다. 엽서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림과 다른 풍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스위스는 언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내가 엽서나 그림이나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딱 나오면은 내 이상향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위스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진짜 가짜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사실은 얼마나 진실되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과 실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외로움을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련된 거였는데 저는 약간 이런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버질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담은 예술 작품을 인테리어 디자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에 쫙 모아놓고 테일러드 숏을 입고 가운데서 그걸 지켜봐요. 엄청 고독하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조금 바꿔볼게요. 자기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후드티를 입고 있고 몇백억 하는 초상화가 아니라 피규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버질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히키코모리 오타쿠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버질은 그래도 직업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직장에 가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다니고 결국 자기가 유일하게 안락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혼자 자기의 컬렉션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청년들의 정신적 프로파일과 버질의 정신적 프로파일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돼요. 어느 정도의 돈과 교육 수준이 있냐의 차이일 뿐 제가 버질이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 아트 오타쿠. 고급스러운 예술을 덕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성상을 버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하지 않는 옛 귀족이라는 계급에서 그리고 히키코모리는 애니메라든지 아니면 만화 속의 캐릭터에서 가져온다는 것만 다를 뿐 외로움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고 사랑을 어떻게든 보존하고자 하는 발버둥이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버질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 현대사회, 특히 이렇게 SNS와 마케팅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버질이 액센트도 굉장히 귀족적인 액센트를 쓰고 부잣집 마님들을 대하는데 그 마님들도 약간 자기 밑에 사람처럼 대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점점 더 인정받는 그런 인상을 살고 있죠.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질이 매일 식사를 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버질이 내일 생일이라는 걸 알아요. 워낙 단골 손님이라서 엄청나게 팬시한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수트를 입고 혼자 맨날 밥을 먹으니까 스태프들이 아몬드를 넣은 케이크를 구워서 초를 꺼내서 우리 스태프들이 생일 축하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버질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와인을 마시면서 촛불이 타는 걸 쳐다보다가 촛불이 끝까지 타니까 이 스태프들이 당황해가지고 혹시 이거 고객님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나는 미신이 많네. 자네들 나눠 먹게. 그러고는 굉장히 쿨하게 레스토랑에서 나갑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버질이 귀족집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고아원 출신인 걸 알게 돼요. 이 예술에 대해서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 거는 고아원에서 벌을 받게 되면은 고아원이 대체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복원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벌이었대요. 거기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는 벌을 계속 받고 싶어서 계속 고아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벌로 거기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예술 전문가가 됐다라고 클레어한테 털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는 순간 그 호두 케이크를 끝까지 안 먹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가난한 고아 출신이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연출해서 올드머니들이 다니는 레스토랑에서 VIP 게스트가 됐어요. 마치 진짜 이런 대접을 맨날 받아가지고 이런 거에 익숙한 올드머니 중에 올드머니처럼 약간 이렇게 고개를 45도로 들면서 웃음을 씩 흘리면서 가짜 귀족 액센트로 당신네들이 다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버질이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 스스로의 이상적인 모습에 내가 가장 가까운 순간이다 라는 희열을 느꼈다는 거를 이렇게 싹 흘려줘요. 그 장면이 버질의 인생의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 뭔가 재수없으면서도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버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일종의 내면의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이고 뿌리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족과 올드머니를 좋아하고 즉 뿌리가 가장 단단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귀족과 올드머니들을 그린 그림을 좋아하고 올드머니들이 자기를 숭상하고 그 사람들을 막대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위다라는 걸 증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자기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은 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보다 학벌이 높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한인 분들도 많이 그렇죠. 부모가 드라이클리닝을 해서라도 아이는 하버드 예를 보낸다. 이게 자기가 그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징 자본을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는 무시당하기 싫은 본능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자녀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냄으로써 극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리에 가서 프랑스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이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자기네끼리 친한 친구들이 나랑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오버 퍼포먼스라고 하는 걸 해요. 얘네들보다 더 프랑스인처럼 행동해야겠다. 그래서 막 와인도 공부하고 치즈도 공부하고 막 일부러 프랑스 음식 더 복잡하게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다 시켜 먹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옛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러 스카프 하나 두르고 다니고 되게 신경 써서 이거 잘 날리고 있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제가 생각할 때 외국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폭싹 속았수다에 보면 그 금명이 캐릭터도 아버지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어민으로 살고 있는데 서울대 와가지고 부잣집 딸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과외해주는 집에 운전사를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 그러면서 그 옆자리에 타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자기가 100%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사는 사람은 우리 모두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존을 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도 너네랑 안 놀아가 있고 하나는 내가 너보다 이 사회에 있을 자격이 더 있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도 안 놀아서 가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이제 서브컬처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 사회적 계급의 상징이었던 유럽에서 갑자기 브리티시 락을 한다든지 흑인이란 이유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브레이크댄스 같은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흔한 방법은 내가 오히려 너네들의 패션과 너네들의 사회적 코드와 너네들의 언어를 더 잘 마스터해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 이게 이제 버질이 생각했던 방식이고 이게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버질의 몰락이 우리 모두들한테 동시에 슬픔과 위안을 안겨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버질이 몰락해요. 자기는 이미 클레어랑 오붓한 인생을 보내고 싶어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술계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기가 평생 동안 심지어 사기를 쳐가지고 모은 컬렉션은 전부 다 털려버렸고 단지 이 사람한테 남은 거는 그 클레어가 마지막에 한 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 믿어줘라는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라하에 있는 시계로 가득 찬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요. 웨이터가 와가지고 혼자 드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웨이터한테 아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한없이 수많은 시계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못 볼 정도로 새드 엔딩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해피엔딩인 게 드디어 버질이 가면을 벗고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순간이니까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버질의 초상화가 다 없어진 것처럼 이상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의 초라하고 슬프고 외로운 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관객들이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거 해피엔딩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묘한 엔딩을 가진 영화였어요. 퍼포메티브 맨이라는 유행어가 요즘 미국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연애를 하도 인터넷으로 하고 틴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성의 눈에 띄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같은 반에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한테 말 거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 여자들 사이에 인기 있는 게 뭔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 여자들이 힙하다고 생각하는 카페에 가서 요즘 여자들이 이런 책 읽는 남자가 좋더라 하는 책을 읽고 요즘 이런 거 마시는 남자가 섹시해 보이더라 라는 음료를 시켜 마시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자기가 돼서 어디까지가 자기고 어디까지가 여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인지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된 남자를 퍼포메티브 맨이라는 약간은 조롱과 비하가 섞인 단어로 미국에서 부른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촬영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피디님들도 그거 우리 다 아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모두 다 퍼포메티브 맨이고 어느 순간에는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영어로 비럴스윗이라고 그러죠. 쓰지만 단 이런 감정을 주는 영화여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와 감동적이다 와 멋있다 야 재밌었다 하고 끝나는 영화는 많지만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 진짜 우리 모두의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는 굉장히 귀한 진주 같은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The Best Offer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